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요. 어릴 때는 좀 엄하게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부 시한은 아니라도 원칙은 분명하게 해서 안 되는 건 안 되고요. 되는 건 돼야 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것도 저것도 분명치 않거나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정말 아이들 버려놓습니다. 그렇게 키우다가 나이가 조금 들고 사춘기 접어들면서 말 안 듣는다고 난리를 쳐도요. 그때쯤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다 큰 후에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덤비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해가야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어릴 때 잘 다져야 하지. 우선은 공부가 급하니까 공부하고 뭐 대학 가서요.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어릴 때는 좀 엄하게 키우다가 성장함에 따라서 간섭하는 일을 줄이고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자꾸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심지어 다 큰 아이들에게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 간섭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도와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성숙한 어른을 만드는 셈이죠. 제대로 자라지 못한 어른을, 겉모양만 어른을 만드는 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좀 엄하게,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격식이나 예절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가르치다가 자라나면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형식보다는 내면적인 것,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어릴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눈에 안 보이는 건 가르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잘 가르쳐 놓으면 이것이 틀이 돼서 나중에 자연스레 그 더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은 어른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말을 다 잘 알아듣습니까?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마음까지는 괜찮은데요. 저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갈 것 같다고요? 그런 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어떤 자격을 얻어서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거요.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는 건 참 어려우니까 대신에요,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규칙 같은 걸 정해서 가르치는 거, 이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거 눈에 훤히 보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을 딱 정해놓고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원칙 하나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만 꼬박꼬박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주일날 행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잘라가면서 주일에는 예배 외에 안 된다라는 원칙을 지켜나가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아빠 미쳤냐 소리 들을 각오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놓으면요, 이걸 통해서 이런 원칙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괜찮은데 아빠 왜 나만 안 돼? 그런 원망을 경우에 따라서 들어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원망이나 반항이 부모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런 원망이나 반항이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놓으면 어른들이 좀 불리합니다. 수요일 피곤하다고 누워있는데 주일학교 다니는 꼬마가 그런다. 아빠 예배 안 가? 심하면요. 집사님이 수요일날 예배도 안 가? 일어나오면요. 수요일 저녁엔 집에 안 들어가든지 애 눈이 무서워서 예배에 가든지요. 누가 누굴 살리는 겁니까? 원칙이 분명하면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살려놓는 반면에 아이들이 아버지를 또 살려놓습니다. 서로가 사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요. 좀 어릴 때는 율법적인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이 율법적인 틀은 좀 그 안에 올바른 믿음을 성숙시키는 데는 장애가 될 수 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한두 번쯤 그런 형식을 깨트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많이 자라나고 비교적 신앙 안에서 성숙되어 갈 때 그런 고민을 한두 번쯤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어린 아이들에게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해도 될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만 우리 목사님 잘 쓰셨던 비유가 그겁니다. 주일 하루 예배 빼먹으면 천국 가는 사다리가 하나씩 빠진다고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도 됩니까? 신학적으로는 그게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그 속에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느냐는 이런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가 그 비슷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본문 내용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몇 번을 읽어봐도 무슨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구절들이 더러 좀 나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설교자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요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뭘 행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룸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달리 말하면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과정이 아니고요. 여기서 설명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법했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해준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끝부분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까지 임시로 준 것이다. 그런 뜻이 되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것이고 이 율법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임시로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22절에 표현은 다릅니다만 또 나옵니다. 22절 한번 보셔요. 그러나 성경이 여기에 성경이라는 것은 율법이라고 바꿔서 읽으셔도 읽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 22절이 19절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요.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 말은 19절 표현을 빌리면 범법함을 인하여 하고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러면 끝에요. 22절 중간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니라. 이 문장이 조금 길지만 줄이면요. 약속을 주려함이니라. 약속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을 주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약속을 주려함이라는 것은 19절 표현을 빌린다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라고 또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임시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이제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 이 이야기를 사도바울은 여기서 무척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 23절에 또 반복이 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율법 아래에 매인 바라는 이 표현을 19절 표현을 빌리면 범법함을 인한 것이란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 말이 내용상 보면 또 임시로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요.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는 것은 율법이 사람들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편 빌리면 그렇게 까불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러고 딱 가둬뒀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왜 그렇게 가둬둡니까?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혼내려고 묶어놓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가두려고 가둔 게 아니고요. 여기 잠시 묶어놓는 겁니다. 이유는요? 복 주시려고요. 언제까지요?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여기다가 묶어놓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메어놨다, 묶어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비유컨대 선물 보따리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정말 좋은 선물을 준다는데 아들이 못 기다려서 갈라 그럴 때요. 선생님이 문을 딱 지키고 서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까불지 말고 있어. 눈을 부라려가면서 기다리라고 야단을 쳐댑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가야 되겠다고 문 쪽으로 튀어나가는 것, 이게 아까 19절 표현 빌면 범법함입니다. 이 막는 건 뭡니까? 못 나간다고 막는 것. 이것이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나가려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막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범법함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이 아이들을 딱 묶어놓고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요, 선물이 올 때까지 기다리란 뜻입니다.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사도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방편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이끌고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들을요, 너는 더 이상 못 간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제가 농담비슷하게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모세가 왜 죽었을까? 여러분, 모세가 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모세의 사인이 뭡니까? 120세에 죽었습니다. 흔히요, 늙어서 죽었다고 말하는데 늙어서 죽은 건 답이 아닙니다. 120세였으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생생했습니다.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여사가 인도해서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도 바울이 시장에서 그걸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율법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 험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까지 왔지만 율법이 인도해서 이 요단강을 못 건넌다는 겁니다. 그럼 요단강은 누가 건너요? 여호수아가 인솔해서 건너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전부 뜻이 같다는 거 아시죠? 전부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다르지만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철자가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까지는 인도하지만 율법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 건너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율법이 백성들을 이끌고 메시아까지만 인계하고요. 구원을 얻는 마지막 정말 구원을 얻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가능하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가 앞에서 아이 키우는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이 기나긴 구원 역사를 진행시켜 오셨는데 그 과정이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는 과정처럼 비슷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돌보듯이요 수천년이라는 긴긴 세월 동안 우리를 키워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대로 행해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법 잘 지키세요? 법 잘 안 어기시죠?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법을 어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동차에 삼각대를 안 갖고 다니시면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에? 그런 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안전벨트 안 매면 벌금입니다. 삼각대 안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났을 때 그 뒤에 설치하는 것 말이죠. 안 갖고 다니면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오늘 새벽에 안강 가는데 한 1년 만에요. 신호등 앞에 대기하고 있는 차를 하나 봤습니다. 그 하나 본 지 한 1년 만에 한 대 본 것 같아요. 제가 하도 반가웠어요. 차선이 두 개 아닙니까? 빨간 신호등 앞에 차가 딱 대기가 있더라고요. 하도 반갑다 싶어서 제가 그 옆에 딱 일부러 그 차 뒤에 안 붙이고요. 옆에 나란히 붙여놓고는 두 대가 신호등 앞에 딱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참 반갑다 이러고 있는데요. 그 뒤에 오는 차는 어쩌게요? 두 대가 이렇게 딱 길을 막고 서서니까 뒤에 오는 차는요? 가길로 빙 돌아가 갓보입니다. 그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차를 한 1년 만에 처음으로 한 대 봤습니다. 아무도 안 서 있습니다. 전 지날 때마다 신경질 나요. 아무도 안 지키는 신호등, 사람 없을 때랑고마 전멸을 하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글쎄 뭐 잘 안 지킵니다. 4월 달부터 우리나라에 장차법이 실행이 된답니다. 여러분 장차법이 뭔지 아세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장차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차법이 실행되면요. 한국교회는 100% 법 위반이랍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교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화장실, 계단 다 고쳐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요. 점자 성경 비치하고요.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말을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다 해야 되는 게 그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입니다. 현재 상태로 장애인 사역을 하는 교회들마저도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전부 법 위반이랍니다. 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노력해서 잘 해가야겠지만 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런 거 아니라도 요즘 저 장관 후보들 보면 장관 후보들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법을 안 어기고 잘 지키고 산 사람이 그렇게 없냐 말이에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온갖 것을 다 뒤져가지고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지위도 없고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나 참 남 앞에 나설 수 안 있겠나 싶은 느낌이 심지어 듭니다. 오죽하면 대통령 후보 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일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느라고 깨끗한 손 보다가는 일을 하다가 좀 다치고 더러운 손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때가 좀 묻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묻은 때다는 겁니다. 몇 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법 어기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요 구원을 얻으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요 이런 건 아이들 동화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한 겨울에 딸기를 구해오라는 둥 아니면 또 무슨 성에 가서 뭘 구해오면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같은 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한다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다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그가 하는 얘기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사람 중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반가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업적을 쌓아야 얻는다는 것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쉬운 방법이냐는 말입니다. 에스가게도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요 선한 일을 많이 행합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훨씬 더 많이 행합니다. 이유는요. 선을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쌓아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감사해서 선한 일들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이게 꼭 마음이 달라졌어요. 뭐 이왕지서 얻은 거. 그래서 별 걱정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좀 있는 듯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다른 말로요?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처음부터 구원은 예수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들도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범죄했을 때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에 태운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거 냄새 맡고 죄 용서를 해주셨을까요? 불에 태운 거 냄새 맡는 것보다야 차라리 생고기 그냥 먹는 게 안 낫겠어요? 그 불에 태운 고기가 뭘 의미합니까? 먼 훗날 이 땅에 와서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는 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그 짐승의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제사가 효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고 산 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는 겁니다. 단지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을 잘 모른 채 혹시 알았더라도 어렴풋이 아는 정도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왜 그것을 그렇게 묻어두고 어렴풋이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도록 그렇게 하셔서 또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셨냐는 말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작정은 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는 마치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징계를 받을 때 바로 그 직후에요. 바로 그 징계를 받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아담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못 알아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마치 씨앗처럼 그 말씀 속에 묻어두신 거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들의 후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처럼 있던 그 복음이 자라나서요.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형식과 격식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듯이 가르쳐 가는 것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서 때가 되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본심,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 이 본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점진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처음에는 씨앗처럼 점점 내용이 분명해지고 확대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참 궁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들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는 지었습니다. 이것도 보통 죄가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해야 합니다. 죽을 죄를 지은 자식에게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한순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죽일 것 같이 야단을 치고 화를 내면서도 은근슬쩍 이 아이를 다시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것은 거의 죽음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그 속에 구원의 약속을 조마하게 심어놓고 시간 경과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목표는 범죄하고 쫓겨나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은혜입니다. 어떻게든 저것들 용서해서 다시 구원을 베푸시려 하는 겁니다. 단지 그 방법에 있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범법 함을 인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안 주시면요 이들이 죄를 지은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함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도요 율법을 완전히 배격하는 건 아닙니다. 율법과 그 언약에 지향하는 방향은 같다고 말합니다. 목표는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요. 철광석을 실어오는 배하고 철광석을 녹이는 용광로는요, 역할은 다릅니다. 하는 일은 다르죠. 그러나 지향하는 목표는요, 쇠를 뽑는 겁니다. 같다는 뜻입니다. 율법과 언약이 전혀 배치가 되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두고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 좀 다를 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한 아니면 약속을 향하여 가는 하나의 계단이나 혹은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 안내자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합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몽학선생 밑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몽학선생 밑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몽학선생을 요즘 성경들이 뭐 가정교사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후견인이라고도 번역하고 가정교사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오늘날 가정교사와 2000년 전 가정교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교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는 신분이 종입니다. 종이에요. 종이 주인집 아들을요, 요즘식으로 하면 학교 갈 때 데려다 주고 돌아올 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요, 못하게 막습니다. 야단도 칩니다. 그리고 공부도 가르쳤습니다. 종 중에는 철학자들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웃나라가 싸워서 지면 아무리 위대한 교수라도 종이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 종은 팔려가서요, 하는 일이 교수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어린 아들이 어릴 동안에는 이 몽학선생이요, 어른 행세를 하면서 권한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나면 모든 것을 이 어린 주인에게 인계하고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동안의 몽학선생 노릇하던 율법은 이제 깨끗이 물러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지 그림자처럼 가려진 예수를 믿었다는 점이 다르죠. 그런데 그분이 저 휘장 근처에서 그림자처럼만 보이던 그분이 이제 그 휘장 바깥으로 나타나셔서 밝히 웃으며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절부터 보십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옷요? 그 옷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걸 명령형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까? 옷을 입는다는 게 오늘날의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밖에 나오면 입은 옷을 보고는 이 분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한때 교복 입고 다니던 학교에 교복 자율화가 되니까요. 생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던 어느 여선생님이 어느 날 파마를 해가 왔더라고요. 맨날 생머리로 다니더니 왜 파마했어요? 하니까 이 선생님 말씀이 걸작입니다. 아들이 자꾸 뒤에 와가지고 야악 하고 어깨 툭 친대요. 교복이 자율화되니 생머리가 다니는 여선생을요, 아들이 분간을 못해내는 겁니다. 휙 도는데 보니까 어? 선생님? 이래 되는 거죠. 몇 번 당하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티라도 내야 되겠다. 그래서 파마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옷을 보면 사람이 분간이 잘 안 되지만 옛날에는요. 옷을 보면 아 신분이 무엇이며 하는 일이 뭐다는 게 바로 표가 나던 사회입니다. 옛날 사회는요. 옛날에 아무나 갓을 쓸 수 있었습니까? 돈 있다고 갓 사다 씁니까? 가령 상놈이 갓을 썼다면요. 몰매 맞아 죽습니다. 양반이 쓰는 갓을 상놈이 썼다? 이 쓸 수 없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는데 옷 왜 입으란 말입니까?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바로 표가 납니다. 티를 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교복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왜 교복을 입힙니까? 교복을 입혀놓으면요. 한 가지는 그 외부인과 바로 구별이 됩니다. 아, 이건 학생이고 이건 학생이 아니고 이게 바로 구별이 됩니다. 교복 입고는요. 학생들이 못 가는 곳에 못 가잖아요. 아주 편리합니다. 누구 입장에서요? 어른들 입장에서는요. 아이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극장에 미성년자 관람 불가 그래도 가보고 싶어 죽겠는데 교복 입고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복 입고 가발 쓰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도 들키기도 하지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감히 교복 입고 들어갈 아이는 없습니다. 가끔 어떤 아이들은 가방에 책은 한 권도 안 들고요. 학교 올 때 사복만 넣어가는 놈도 있습니다. 학교 뭐 몇 시간 딸랑 마치고 나면요. 화장실에 가서 옷 싹 갈아입고 그 길로 내 빼려고요. 가방에 사복만 넣어 오는 애들도 들어있는 겁니다. 혹시 다른 학교하고 섞여 있어도요.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 학교, 남의 학교 이게 구별이 금방금방 납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티를 내는 것이 편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티를 내고 다니는 게 편하단 말입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안 그래도 설교하는데 참 무슨 어떻게 설명을 하나 그러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들리면 참 반갑습니다. 어떤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이 회사가 그분 말씀 말 맞다나 골 때리는 회사가 됐어요. 무당불러 굿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는 회사랍니다. 하, 미치겠어요 이러는 겁니다. 제일 편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티를 확실하게 내는 사람은요. 사상이요. 니 좀 빠져줄래 한다는 거예요. 니 있으니까 굿이 안 된다. 좀 빠져주라 이러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단 조건 하나는요.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능력도 없고 굿도 안 되면 잘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일할 능력은 키우고요. 신앙도 분명히 하고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니 때문에 굿이 안 된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 일부러 빠지지 말고요. 일부러 가세요. 나도 직원인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가까이 있었대. 이게 안 되더라. 좋은 일이죠 뭐. 그리스도를 입으라라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티를 내고 다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편하고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요. 복장 보고 다 고르실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복장입니까? 예수의 보혈에 씻은 옷 말이죠. 그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옷이겠어요? 자랑스러운 옷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티를 내고 다니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어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많지 않던 시절에요. 지금 뭐 대학생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일 없겠지만 대학생이 몇 안 되던 시절에요. 입지 말라 해도 교복 입고 다닙니다. 달지 말라 해도 학교 배지 달고 다닙니다. 왜요? 몇 안 되는데요. 포항에도 예전에 그 아이들 교복 자유로화 그래서 교복 다 없애졌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 두 학교 교복을 자꾸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학교가 못되게 교복을 입혔을까요? 전 그거 좀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되대요. 제일 좋은 학교가 교복을 입힙니다. 아이들에게요. 아이들이 교복을 자랑스럽게 입고 다녀요. 죄송합니다만은 저 밑에 학교가 입히질 않아요. 잘 위에 있는 학교가 교복을 입혀가 이러니까 이게 하나 둘 하다가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교복 자유로 시켜달라고 난리를 쳐가 해놔놓고 또 슬슬슬슬 교복 다 입혀버리는 겁니다. 자랑스러운데 입어야죠. 입지 말라 입지 말라 해도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 자랑스러워서 티를 내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복의 또 다른 측면은요. 외부인과는 구별이 되지만 내부에서는요. 오히려 구분이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복이나 제복을 유니폼이라고 그러죠. 유니폼, 유니, 하나란 뜻입니다. 폼은요. 모양 아닙니까? 모양이 하나. 다른 말로 하면 모양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 말은 구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들끼리는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큰 차이는 있는 집과 없는 집 아이가 이게 티가 별로 안 난다는 뜻이죠.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요. 어떤 아이들이 바지에 줄을 착 세워가지고 주로 뭐 좀 끄덕거리고 폼 잡는 아이들이 그런 거 입고 다니는데요. 바지에 줄을 탁 세워가지고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 보기가 좋대요. 저도 한번 해본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됐디다. 저는 입으면 하루만 지나면 무릎이 툭 튀 나오고 바지가 이렇게 일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놈들은 바지가 똑바로 내려가고 줄이 착 서더라고요. 이상하다. 저건 왜 저렇지? 뭐 다리는 재주가 있는가? 이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천이 다르대요.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잘 안 납니다. 그러면 아이들끼리 한 학교에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사복이 변하면 아이들 자꾸 구별이 져요. 있는 집, 없는 집. 아파트 평수대로 모인다고 그러대요. 사는 동네별로 또 모여요. 좀 괜찮은 집안들이 사는 집 아이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사는 동네별로 이게 또 갈리는 거예요. 아파트촌은 아파트촌끼리, 주택지는 주택지끼리. 이 구분이 자꾸 지는 겁니다. 메이크끼리 싸우는 거 이것도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문제로 저희들끼리 패거리를 짓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면서도 그러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어떤 그런 구별이 있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난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난 너희들하고 상종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28절 한번 보셔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구별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입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옛날 헬라시대 때 말이라서 그렇지 옛날 우리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양반하고 쌍놈이 하나다 이거 말 됩니까? 그 소리를 쌍놈이 했다가는요. 양반한테 맞아 죽습니다. 양반이 그 소리 했다가는요. 그래서 뭐 죽진 않았겠지만 완전히 미친놈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 요새 그런 소리 해도 괜찮습니까? 그래도요, 여전히 흔히 남자는 큰 소리 치고 여자는 속 부글부글 끓이가면서 꼴에 남자라고 가면서도 할 수 없이 따라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그것도 많이 변했나 봅디다. 옛날에 우리 빨리 결혼한 게 다행입니다. 요즘 청년들요 노래 못하면 장가도 지금 못 갈 판 아닙니까? 큰일 났어요. 노래 못 부르면 장가 못 갈 이런 판국이 돼가 있는데요. 여러분 남녀가 하나 동등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남녀가 동등하게 됐습니까? 아직 안 됐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라는 이 이야기는요, 이거는 정말 폭탄 선언입니다. 한국에 돈 벌 거라고 찾아왔다가요, 천추의 한을 품고 돌아간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에 어느, 그 뭡니까? 코미디언이 사장님 나빠 욕하는 그런 거 뭐 있었죠? 한국 사람들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참 심합니다.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예수 안에서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이런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회사 가면요, 상전. 상전 가면 이상하네요. 상급자. 그 밑에 부하 직원. 학교 같으면요, 교장 선생님하고, 그 밑에 교감 선생님하고, 그 밑에 선생님하고요. 한 교회에, 한 믿는 성도로서 하나가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처신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는 다 하나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폭탄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를 입으라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확실하게 구분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 간에는요, 그렇게 구별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구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교회는 여러 가지 구분이 좀 있어요. 나이로 가르고 기관별로 가르고 지역별로 가릅니다. 그래서 구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 아닙니다.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죠. 일이 있으면 우리 구역이 어디 있고 너희 구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서 너희 부서 편의상 가른 겁니다. 그러나 협력해야 하고 도와야 할 상황이 있으면 우리 부서가 어디 있고 너희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좀 배웠다고요? 좀 안다고요? 좀 있다고요? 그게 성도 간에 구별될 이유가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좀 배웠다고 해가 그 가지고 안 배운 사람하고 구별 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구별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철없는 어린아이 키우듯이 이런 과정 밟아가면서 그 긴긴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주신 옷을 우리는 정말 기쁘게 입고 다녀야 합니다. 그 옷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옷을 입고 어디 가서든지 분간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입으로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버스칸에 앉아가지고 집사님요 잘 있습니다 하고 큰소리 치지 마세요 좀. 그때는 집사님 빼고 뭐라 해야 됩니까? 아저씨 여 자리 있어요. 이게 차라리 그래 하세요, 그만. 거기서 가서 그 집사님 요 자리 있는데요. 권사님 요. 이러지들 좀 마셔요. 입으로 분간되지 말고요. 행동으로, 인품으로, 섬김으로 외부인과 구별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요. 성도가 아니면 절대로 그런 간격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이걸 경상도 말로 뭐라고 그러죠? 경상도 말로 뭐라고 그러죠? 뭐, 다들 잘 모르시네요. 술 먹는 사람들 잘 아는데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많이 유행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 이러면 좀 이상한데 우리가 남이가 뭐 이거 남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 모두가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분되는 없는 구분되는 일이 없는 예수 안에서 하나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